성경 말씀 시편 120편 지워주다 시편 120편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이 새벽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이곳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줄 나오니 주님 저들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주 앞에 경건하게 구별하며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조금 읽으며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복을 저에게 항상 주옵시고 주님 믿음으로만 살고 순종으로만 살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주님 택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안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를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고 또 교훈을 얻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혹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저들을 다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20편 말씀 거짓과 불화로부터 건져주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괴사도 속이는 이런 뜻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속이는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비난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해 말합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 꼽으면서 교만한 눈, 첫째로 꼽았고 교만한 눈을 경계해야 되고 거짓된 혀, 그 다음에 꼽았습니다. 거짓된 혀. 우리 이 혀가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혀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된 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중에 중요한 죄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손이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을 어쩌다가 실수로 악을 행해서도 안 되지만은 계교를 계획을 세우고 악을 행하는 몹시 나쁜 사람이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행해도 양심이 있으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아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용감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신다 그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나왔습니다. 앞에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이런 말씀을 잠언 6장 16절 이하에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로 남을 비난하기도 잘합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세계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거짓을 다 추방하고 멀리하고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서로 진실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매색은 오늘날 터키 중부인데 유다 땅에서 떠나서 저 터키 쪽으로 올라가 살고 또 게달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 땅을 떠나 이방 세계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 어디 피난을 갔는지 다 나라가 망해서 불풀이 흩어졌는지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가 말할 때에 사람들은 그와 싸우려 하였다. 참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다 서로 사이좋게 지나면 좋을 터인데 다 어려운 세상인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좀 또 서로 좀 돌아보고 말로라도 위로하고 그렇게 또 도울 힘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산다면 그래도 어려운 세상이라도 조금 그래도 살아갈 터인데 그렇지 않고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은 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면 참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교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의 제자로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그런 교회다 그런 말이 되겠지.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했고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지나라. 내가 원수를 저들이 우리를 향해야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저들을 향해서 악을 행치 않겠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믿는 이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야 되고 착한 마음,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교훈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한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모든 것들은 옛사람에 속한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버리게 되면 깨끗한 순한 사람이 되겠죠.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인자한 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불쌍 인자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비슷한 말씀이죠. 인자도 자비라는 말이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우리가 착할 때 뭐 착하면 용서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르라.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귀한 교훈을 길게 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착한 행위를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지혜자는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자다. 또 온유한 행위다. 그것은 온유한 행위다. 거칠지 않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계속 야고보서를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앞에 에베소 4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남,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은 다 버리도록 하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마귀적인 지혜다. 그렇게 머리 좋은 것,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것이 그거는 악마적인, 마귀적인 일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첫째, 성결하고. 우선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는 지혜는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나는 지혜, 또 양순하고 관용한, 남을 좀 오래 참고, 예,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계속 비슷한 말씀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야고보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했고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오 주여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저희에게도 많이 내려주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똑똑함이 있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교훈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지요. 가치관이 좀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예, 길 크게 말하면 세계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 하나님 세계관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데 이 매색과 계달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화평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은 화평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은 자기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었습니다. 그 시편 저자의 어려움은 바로 환경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에서 읽은 대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지만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애가 타면 저렇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더 잘 아시겠죠? 아시고, 뭐냐, 내가 들어주마, 고만 기도하라, 고만 기도하라, 목청상하겠다, 고만 기도해라. 시편 50편 15절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약속했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도 요절과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기도는 전심기도라 그러죠.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면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주께서도 기도를 많이 교훈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그래야 누가 열어주든지 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또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하면 그렇게 주신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주님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빠한테 떡 좀 주세요 그러니까 떡을 안 주고 돌을 주면, 돌을 줄 아빠가 누가 있느냐, 또 생선을 좀 달라, 난 물고기 좀 주세요, 나는 생선이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이고 징그러워서 뱀을 주면 그 먹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사람이 다 연약한 자, 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은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자기는 못 써도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거 주고 싶은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그것을 주님이 예를 들어서 하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니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주세요, 떡을 주세요 그러는데 떡, 이거 돌이나 먹든지 하거라, 생선을 좀 주세요, 물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생선은 안 주고 뱀이나 먹어봐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안 그러시죠? 사람도, 악한 사람도 좋은 거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좋은 것, 너가 구한 것보다 좀 더 좋은 거로 내가 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는 보다 분명하게 기도 약속을 주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약속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또 반복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요절이고 약속의 말씀이죠.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아주 복된 특권이다. 그것은 복된 특권, 약속 어음과 같고 또 아주 신용카드와 같은 그런 특권이다. 기도가 하나님 주세요, 약속대로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 특히 환난 날에 바른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자 부모가 못 될지라도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그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그를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보내주셨다. 활 잘 쏘는 용사가 날카로운 화살을 딱 겨냥해서 쏴서, 오늘날로 말하면 1등사수, 특등사수가 총을 딱 겨냥해서 정조전해서 쏘아서 정곡을 맞춰서 상대를, 원수를 쓰러뜨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보내주셨다. 죽인다는 말이죠. 명중이다. 너는 죽었다. 또 로뎀 나무에 숯불을 부어주셨다. 아, 이거 무섭습니다. 숯불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부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아, 뜨거워서 그건 사람이 타서 죽을 것입니다. 큰 화상, 아주 심한 화상을 당해서 구제불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큰 화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재앙을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은 지금은 악하게 막 의인들을 핍박하고 자기네들이 의기양양하게 이기는 것처럼 하고 또 그들이 웃고 즐기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노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답지도 못해,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좀 책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도가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 귀머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까 그럼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체험한 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너무 낙심하지 않고 조금만 그저 마음이 약해질 듯 하다가도 또 이보다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방석 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하고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112편, 120편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내용이죠.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그를 해하려고 하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 주위에서 그와 싸우고 그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기도는 특권이, 성도의 특권이고 복이다. 약속이 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라. 얼마나 성경은 구구절절이 모두 기도하라. 이번엔 기도하라. 지난번에 119편은 성경도 많이 읽어라. 새벽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그렇게 하라. 고난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다 이길 수 있는 법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시나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했는데, 여기에 환난 중에 기도하라. 둘째는 여기에 그 주위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나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교훈과 성도가 살아가는 생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갈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만, 진실한 말만 해라. 거짓말이지만, 거짓말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그거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을 실천해서 화목하고 사이좋게 잘, 그러면 예수님 믿는 그런 사회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성도들의 가정만이라도 우리가 처한 그런 작은 데서 작은 빛이 될 것이다. 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하나님 좀 믿어볼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무엇이 본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빛이 돼? 그것이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반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과 같이 하라고 기도의 교훈을 짧은 시에 주셨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여기에 시편 저자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는 항상 진실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부자는 선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이 되고 좋은 사람들,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